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창세기 강해를 이제 거의 다 집필을 마쳤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강해를 할 때는 거의가 다 구절구절 강해를 합니다. 1장 1절, 1장 2절, 1장 3절 이렇게 쭉 다 강해를 하는데 이거 50장이잖아요. 이거 50장을 다 한절 한절 이렇게 강해를 하면 아마 강의하는 그 시간이 뭐 200시간 아마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해야 그래야 다 끝이 날 텐데 이건 책으로 이제 적어야 되는 거고 또 책의 양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구절을 다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1장에서 11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장에서 11장. 그 1장에서 11장을 믿는다는 사람 포함해서 믿지 않는 사람 포함해서 제일 못 믿는 데가 1장에서 11장이에요. 1장에서 11장.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지우면서 한 600페이지 정도 이제 되는데 1장에서 11장은 상세하게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나머지 이제 50장까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구속사에서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중심으로 이제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있고 이삭의 생애가 있고 야곱의 생애와 열두 지파 그 족속들의 족장들의 그런 그 생애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제가 오후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멜기세덱 이야기를 드렸고 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았을 때 그 칭의, 믿음, 그 다음에 할례 이런 관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또 지난 시간에는 그 믿음과 행위 로마서 야고보서에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하고 야고보서는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이 차이가 뭐냐, 그래서 로마서하고 야고보서가 이렇게 충돌하는 거 오해를 푸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마지막 부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부제목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영어로는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프라비던스예요. 프라비던스. 예비는 프라비전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뭐 구약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잘 아는 내용이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여기 14절에 이삭을 죽이려고 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죽이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눈을 들어 보니까 순양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순양, 뿔이 있는 순양, 어린 양이 아니에요. 순양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14절이 원래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이리라, 보여지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지금 능동태로 이제 푼 거예요. 개역성경은 이거를 주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적어 놨습니다. 뭐 보리라나 준비하리라가 오늘 보시면 다 같은 그런 그 내용이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레 그러니까 그게 일곱인 줄 알고 있어요. 일곱. 이레, 이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일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히브리 말을 그대로 음역을 한 겁니다. 지호바 자이레. 그 미국 사람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지명, 이 호칭 안에 성경 전체에 복음이 압축되어 있다.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예비하신다는 뜻이에요. 미리 보시고 예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알기도 전에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제 예비하신다. 자, 이 호칭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감격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순양이 나타나서 그래서 아들 대신 순양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렸으니까 너무나 큰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런 감격의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 구원의 역사, 이런 그 구원 계획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이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실체로 이루어집니다. 성막도 그렇고 멜기세덱도 그렇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순양, 이 순양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호와 이레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예표, 영어로는 이제 타입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실체는 이제 나중에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기사도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그냥 그 일어난 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의미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실체로서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이렇게 쭉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4천여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한 2천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있는데 한 300km 떨어진 요 지역에서 이제 살았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니까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땅을 주겠다고 하고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복이 되게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데라와 함께 떠나서 어디로 갔다 그러죠? 이 하란이라고 하는 데 가서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 터키에 있는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4절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12장 4절 여기 기록된 이게 75세 때 들어왔다. 75세. 자, 그 이후에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나서 대략적으로 한 9년이나 뭐 10년쯤 이렇게 지난 그 시점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칭의 사건이 발생을 한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이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고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그게 한 84세쯤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하여튼 75세 이후에 어느 시점에. 자, 그런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낳질 못하니까 그래서 이 사라의 말을 듣고 그리고 하가를 취해서 결국은 창세기 1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86세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그 이스마엘에게서 지금의 아랍 사람들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13년이 이제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가서 보시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번에 이제 할례 그런 이제 표적을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고 이삭을 낳게 되는 일이 창세기 21장 5절에서 몇 세에 낳냐? 100세에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75세에 여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한 84세쯤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칭의를 경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나서 99세에 할례 언약을 받고 드디어 이제 100세에 가서 이삭을 이제 낳은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끝났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어떤 일이 생기냐. 한 20년쯤 지나서 창세기 22장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 아들 이삭을 나한테 희생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22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 하나에서 그를 번제헌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유일한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마엘은 육적인 아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삭만이 유일한 아들이었다. 그 유일한 아들 이삭을 이렇게 양을 잡아서 번제 헌물이라는 건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헌물이에요. 전체를 다 태워서. 그러니까 이삭을 다 죽이고 이렇게 해갖고 전체를 태워서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20쯤 됐는데 지금 이삭의 나이가 20살쯤 됐어요. 이삭이. 그러니까 힘으로 해서 하면 아버지가 도저히 잡아갖고 묶어갖고 죽이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요. 지금 이런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붙잡아갖고 그렇게 해서 번제헌물로 지금 드리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니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이었을까.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좀 나 자신을 거기다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 시츄에이션에다가 넣어보면은 야 이게 진짜 가능할까. 오늘 아침에도 노아 이야기를 했는데 야 이게 120년 동안 망치질하고 역청을 칠하고 그 조롱과 핍박을 받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믿음을 지켰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자 진짜 이게 가능할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거기다 집어넣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겠나. 지금 아브라함에게 우리 자신을 한번 넣어보시자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이삭을 바쳐갖고 지금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시는데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하나님이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모리아 지방에 있는 산들 중에 하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기 몇 개의 산이 있습니다. 올리브 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산이 있는데 그 산 중에 하나가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자,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고 청년 둘을 데리고 갑니다. 청년 둘을. 자, 그런데 맨 끝에 가서는 청년들은 여기다 남겨두고 그 청년들 다 데리고 가면은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그러면 청년들이 그냥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고 달려 들어갔고 아브라함을 막고 그러면 일이 안 되니까 자기 아들 이삭만 이제 데리고 그래서 청년 이삭이 나무를 지고 지금 모리아산을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 모리아산 거기에서 갈보리가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이 거기서 지금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을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해보시자고요. 아버지가 가서 사실은 죽으라고 아들을 보낸 거잖아요. 예수님도. 근데 그 예수님이 묵묵히 순종을 하고 그리고 모리아산의 어느 한 부분 거기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데 지금 그 모습이 이삭의 모습. 이삭은 뭐 가서 보시면 별거 없는 뭐 무슨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이삭의 그 위대함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아버지보다 힘이 더 셀 수도 있는데 도망갈 수도 있는데 묵묵히 순종하고 가는 그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증거다. 자, 그래서 산을 오르는 가운데 이삭이 묻지 않습니까? 뭐라고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 헌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하실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 있냐. 그 이삭의 이 질문이 단순히 한 청년의 질문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질문이다.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있어야 대신 속죄, 희생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이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이삭이 지금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부탁에 이제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사야서 53장에 가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 같이 끌려갔다. 이렇게 어린 양이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고 마침내 요한복음 1장 29절 가서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답이 온전하게 드러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대답을 아직까지 대답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다만 대답할 수 있지 그게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대답을 못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2000년 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5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e again, come aga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아, 지금 자기가 아이를 죽이러 가는데 죽이러 가잖아요. 지금 죽이러 가는데 나하고 아이는 다시 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지금 머물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단련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신의 독생자를 바쳤다. 여기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에는 only son을 바쳤다고 유일한 아들을 바쳤다고 했고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only begotten son을 바쳤다고 그랬어요. only begotten son 그게 독생자예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를 맺은 그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우리는 양자로서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유일하게 관계를 맺어서 된 그 유일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지금 이삭을 어떻게 표현해요? 자신의 독생자를 바쳤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게 예표라고 하고 모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독생자를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내 아이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청년들을 거기 남겨두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또한 그를 모형으로 받았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않았지만 이미 죽이려고 했던 그 상태를 통해서 모형으로 이미 이삭을 바쳤다고 지금 성경이 이렇게 풀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여기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딱 연결을 시켜주는 그래서 모형과 실체가 딱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멜기세덱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정말 이거를 사람이 소설을 쓴다고 하거나 무슨 글을 쓴다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이 뭐 2000년을 살 수도 없고 어떻게 그 많은 그 기간 동안의 일을 다 달리 일어난 거잖아요.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여기는 다윗에게 일어난 거고 여기 예수님 때 일어난 거고 나중에 또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기록을 하는데 이게 그냥 초지일관 동일한 그런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일어나는데 그걸 누가 꾸미려고 하면 그러면 2000년 전부터 뭘 다 꾸며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보면 누가 꾸미거나 뭐 그런 거, 모세가 이런 걸 꾸미려고 해도 어떻게 그걸 꾸미겠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 모든 게 이렇게 모형으로 예표로 딱딱 이렇게 돼 있어서 딱 매칭이 되도록, 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게 성경의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바치려고 손을 들어서 이제 칼을 잡는 순간에 뭐가 나타났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비가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급하게 나타나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대신에 뿔이 이렇게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을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순양을 번제물로 드리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대신 속죄란 말이죠. 대신 드린다. 대신 속죄가 이루어진 거. 그래서 원래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순양을 미리 예비하셔서 그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갈보리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는 이와 같은 일로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한 게 여호와 이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는 이레, 일단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대로 두고, 이레, 이레는 히브리 말로 그냥 간단해요. 보다란 뜻이에요. 영어로 see, S-E-E. 여기 이제 PPT에 제가 적어왔습니다. 보다. 이거 요새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뭐 되면 영어 저거 see 이렇게 하죠. I see you, see 이런 단어예요. 여기 이제 명사가 되면 S-I-G-H-T에서 사이트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거든요. 근데 사람은 본다, 미리 보다, 옛날의 걸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보는 게 다 똑같아요. 그냥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냥 하나님께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미리 보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 현재, 과거, 미래를 하나님이 한 번에 다 꿰뚫어 보시니까 그냥 하나님께는 보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미리 본다 얘기할 때는 for, F-O-R-E, before 이런 데 쓸 때 하는 for, 그게 미리라는 뜻이에요. 미리. 명사는 foresight가 이제 되는 거예요. foresight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예비한다고 할 때 예비는 영어로 provide. 예, 그래서 이거에 명사형이 되면 provision이 되는데, provision, pro라고 하는 뜻이 미리라는 뜻이에요. vision, 여러분 vision center, 이거 안경 만드는 집이 vision center잖아요. 보는 거 이런 거 하는 데가 vision. 그러니까 미리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보니까 미리 준비가 된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provision은 크게 두 뜻이 있어요. 하나는 예비한다는 뜻이 있고, 예비하면 사람이 먹는 거를 예비하면 그게 뭐가 되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ovision은 뜻이 예비라고 하는 뜻이 주뜻이고, 예, 그 다음에 양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 provision. 그래서 여기 성경에 가서 보시면 두 가지 뜻이 이제 다 나오는데, 여기 미리보다 할 때 그 foresight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예비하다 혹은 양식이라고 할 때 provision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똑같은 라틴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라틴어가 providere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pro라는 뜻이 뭐냐? 미리, 먼저. 그 다음에 videre는 본다는 뜻이에요. 그 미리 본다는 뜻에서 이게 foresee라고 하는 그런 그 동사가 나오기도 하고, provide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나온다. 자, 또 영어에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섭리를 행하시기도 한다. 섭리로 이렇게 세상의 역사를 인도하신다. 그 섭리 이야기할 때 그 영어 단어가 providence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pro, 미리란 뜻이고, vidence도 역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적용이 될 때는 미리 내다보고 다스리는 행위와 능력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드 아일랜드 그 주에 라저 윌리엄스라고 한 사람이 거기서 양심의 자유를 주면서 만든 그 도시의 이름이 프라비던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프라비던스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풀이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프라비던스, 미리 내다보고 다스리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 양식, 예비된 것들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프라비던스 때문에 프라비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가 원인이고 그 다음에 예비된 것들이 결과다. 그래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provide, provision, 그 다음에 providence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앞에 나오는 프로가 미리 본다는 그런 뜻인데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그 단어가 여호와 이레다. 그 이레라고 한 단어가 보다, 미리 보다, 예비하다 이 뜻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들한테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할 때 그 예비한다는 그 히브리 말이 이레예요. 이레.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신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미리 보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걸 표현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했을 때 주의 산에서 그들이 그것을 본다,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 할 때 여기는 본다고 하는 그 말이 이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보는 거예요. 보니까 뭐가 생겨요? 예비된 것이 생긴다. 이런 뜻이 여호와 이레다. 미리 보시고 그 결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한 것들이 드러나는 이런 거를 성경이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한다.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선견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견자는 seer로 되어 있어요. S-E-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견자는 앞날을 미리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언자가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선견자라고 불렀다. 사무엘기 9장 9절. 근데 이게 선견자가 되다 보니까 점치는 사람으로 오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자꾸 물어보는 거,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점쟁이가 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명칭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어요? 대언자, 프라핏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사람의 명칭이 이제 바뀌어서 프라핏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이름, 호칭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뭘 예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 이레 뭐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예비하신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그 보심에 따라서 정확하게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미리 보심이 빠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그냥 준비했다고 이렇게 하고 그걸 다만 이해하면 안 된다. 뭐가 있어요? 미리 보심이. 예를 들어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한성 감옥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고선 결국은 미국 가서 망명생활하고 모든 걸 가져다가 1948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 세워진 그게 뭐예요? 예비된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근데 그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미국 사람 선교사들이 와야 돼.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승만인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고 그 사람 미국에 가서 직접 모든 걸 다 봐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헌법으로 만들어 놓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나라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비된 거고 그 예비된 것만 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이승만이라는 분이 아마 1876년인가 생이에요. 1876년. 미리 100년이고 내다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셔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전체적인 거지 그냥 생겨난 결과물만 보면 안 된다.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100년, 150년 우리나라 같으면 그걸 내다보고 이승만이라는 사람 하나 세워놓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 보통 평균 수명이 50, 뭐 45세, 50세 이렇게 죽는데 이승만이라면 거의 90세까지 살잖아요. 그렇죠? 아마 제가 정확히 뭐 나이는 모르게 아마 75세 정도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거 생각이 잘 안 될 거예요. 그게 젊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 하나하나 이게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그래서 이런 일 이루었다고 하는 거를 이 여호와 이레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며 예배를 드렸다고 창세기 12장 8절, 13장 4절이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희생 예물을 드린 거 이거 자체가 실체가 아니고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 모형이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10장 4절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공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많이 드리고 했어도 그것들로 죄들을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실체가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실체.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9절 모형으로 이미 이삭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실제로 이삭 대신에 순양이 이제 죽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앞으로 다가올 실체, 그 실체를 이야기하는데 그 실체가 누구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은 이런 말씀을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헌물과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짐승 희생물을 드릴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해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해 내 몸의 열매, 내 아들을 드릴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짐승의 희생물로도 안 되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드려도 죄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전한 희생은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희생이 돼야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창세전에 죽임당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것도 꼭 어디에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셔야 돼요? 모리아산에서 처형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딴 데는 안 됩니다. 모리아산. 그 갈보리가 있는 거기에서 처형을 당해야 된다. 이 모든 거를 창세전에 하나님 미리 내다보시고 다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 자, 모리아산이 어디에 나오냐? 역대기하 3장 1절 가서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거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디에다 성전을 건축했다 그래요? 모리아산에. 성전 건축했으면 거기서 많은 희생물을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준비가 됐냐? 이건 솔로몬이 준비한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 묘하게 다윗이 나중에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교만하게 돼서 도대체 인구가 얼마고 군사가 얼마냐 그러고 사람들의 수를 세는 이런 그 교만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될 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자신과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간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희생물을 드렸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참 묘하죠. 다윗이 교만하게 그렇게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 모리아산을 그 오르난에게서 구입하는 그런 일도 사실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미리 내다보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 그거를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거기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터가 됐고 그리고 솔로몬 이후 한 1000년쯤 지나서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진짜 인간을 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이 바로 거기 그 자리에 그 갈보리에 나타나셔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결국 묻혔다가 부활하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사람이 이거를 구성을 하려고 이야기를 꾸미려고 해도 아 도대체 1000년이고 뭐 얼마나 살아야 그걸 다 꾸밀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게 인간은 100년 살면 끝나는데 이걸 어떻게 구상해서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을 그걸 하나님께서 세상에 찬 건 이전부터 그 일을 준비해 오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구약 성경 아브라함과 관련된 기사를 가서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날을 보려고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날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다. 이거를 아 참 정말 목사들이 한심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참 안타깝습니다. 예. 여러분 노아가 예수님 믿었어요? 한번 사람은 자기가 주어진 그 시점까지 하나님이 계시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받습니다 지금. 근데 성경 전체를 가서 보면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다윗의 시대에도 그렇고 계시가 계속 점점 발전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요한 계시로 거기 가면서 이제 계시가 끝이 나기 때문에 주어진 계시의 양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때 사는 사람은 어디까지 믿으면 돼요? 주어진 계시까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계시.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그거를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둔갑을 시키면 그러면 성경 그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았겠어요? 예수라고 이름을 알았겠어요? 아브라함이? 모릅니다. 어떻게 이름을 알아요? 2000년 지나야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알고 십자가에서 죽고 피를 흘리고 죽고 부활하신 이런 거를 아브라함이 알았겠어요? 모릅니다. 내용 몰라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까지 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뭘 탐구했냐,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를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는지 탐구를 했다. 열심히 연구는 했지만 진짜 그분이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거는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그 53장을 읽었잖아요. 그러고 묻잖아요. 이사야 대언자가 여기 기록한 이 사람 이게 누구냐, 대언자냐, 하지만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 성경 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십자가 사건 전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노아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나오면 그건 의도는 이해를 해요. 의도는 아 참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그런 거구나,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다.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했다. 무슨 사건이겠어요? 요거 창세기 22장 사건이겠죠. 이거 외에는 다른 사건이 없잖아요.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시대까지 주어진 그 계시와 분량에 따라서 자기 씨로 말미암아 거기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고 22장 끝나는 그 부분에도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봤고 그 다음에 특별히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류를 대속하는 그런 대속물을 예비할 거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신 속죄물을 줬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거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 약속, 그 경험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날을 어렴풋이 바라보고 기뻐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지 아브라함이 이걸 통해서 그때 예수님을 예수라고 한 이름도 알고 예수님 십자가도 알고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것도 알고 갈보리 이런 모든 걸 다 알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거는 성경에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해도 그건 성경에서 어긋난 그런 일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본 건 뭐냐?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모든 거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명확한 걸 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도 알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걸 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에게 당시에 주어진 약속과 그 다음에 예표 안에서 어렴풋이 인식이 되는 그러한 그 대속하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신약 시대 수준의 명시적인 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십자가도 알고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계시의 한도 안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을 향해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봤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앞뒤 문맥상 또 성경의 전체 문맥상 합당한 그런 일이다. 자, 모리아산에서 뭘 봤어요? 순양을 봤습니다. 어린 양이 아니라 순양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리아산 거기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영어로 It is finished. 여기 it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이거는 단순히 죽음의 외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전히 끝이 났다고 하는 그런 선언.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구약이 끝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 22장의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 이레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는 그게 모형으로 어렴풋하게 이렇게 이제 나타난 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 어린 양이 모든 것을 이루는 대속의 그 재물이 모든 걸 이루는 그 순간에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리아산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거기가 성전산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1948년 5월 14일에 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에 나라를 이제 건국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올리브산으로 재림하시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고 올리브산이 바로 그 모리아산 옆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인데 거기가 구예루살렘이에요. 그 구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통치하에 있어야 그래 예수님이 거기로 오실 거 아닙니까? 그 일은 1948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구예루살렘 지가지를 이스라엘이 이제 차지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모리아산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산이 그 안에 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는 뭐가 서 있어요? 이슬람교의 황금돔 사원이 있고 알 아크사 모스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깔고 그리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충돌이 발생할까 봐 그래서 거기다 지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의 분쟁은 한마디로 딱 하나예요. 그 모리아산 바로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지금 저렇게 중동 문제가 계속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이걸 둔 자리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름을 둔 자리고 그래서 이 자리에만 지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긴장이 이제 일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준비했어요. 모든 거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희생예물 드리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걸 준비하는 그 단체가 템플 인스티튜트예요. 성전 뭐 위원회라고 할까? 하여튼 여기에서 구약시대에 하나님 그 성막 만들고 해서 했던 그런 모든 그 기구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그러면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뿌리는 이런 그 물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 레드 헤이퍼라고 하는 붉은색의 이 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붉은색의 소. 그 붉은색의 그 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털 하나에도 흠이 없으면,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찾느라고 엄청 찾아갖고 이거를 다 발견해갖고 지금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것까지, 그 흠이 없는 그 레드 헤이퍼, 붉은색의 그 암소를 다 지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뭘 하려고 그러냐, 어떻게든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희생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여기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성막을 졌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졌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성전이 바빌론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버리고 70년 바빌론 이제 통치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정말 초라하게 스룹바벨과 그 사람들이 성전을 졌습니다. 너무 초라하게. 그게 이제 두 번째 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 그게 언제까지 가냐? 예수님 때까지 이제 가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아, 이 사람은 반쯤 피가 이렇게 흐르는 이교도예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너무 초라하니까, 그래서 46년에 걸쳐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황금으로 이렇게 해서 다 덮어서 만듭니다. 그게 예수님 때 있던 그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에 티투스 장군이 와서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게 지금 거의 2000년 정도 되고, 성경 가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짓는 그런 성전, 적그리스도를 위한 성전이 7년 환란기에 있다. 그런 성전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천년 왕국이 7년 환란기 끝나고 이루어지면 에스겔서 40에서 48장에 있는 이 천년 왕국 성전이 어디에, 그 모리아산에 지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체다, 실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하셨을 때 그 산이 뭐예요? 모리아 산인데 그냥 단순히 지명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그 산이 모리아야 하고 지명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속의 모든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게 된다. 중심 무대가 바로 여기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리아, 바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데, 솔로몬 성전을 세웠던데 바로 여기 예루살렘 시 밖에서 예수님이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거기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가 있던 바로 거기,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일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를, 물론 아브라함 때 그게 실행이 됐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세상을 창건하기 전에 그게 다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다 미리 내다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사건도 예비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비하신 분을 보내셔서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그 모리아산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다. 이거를 보여주는 한 단어가 뭐냐?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근데 독생자가 나오잖아요. 누가 독생자라고요? 이삭을 지금 독생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이 갑자기 등장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창세기 22장 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시다. 이거를 이해하라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런 이 호칭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모형과 실체가 무엇인가 이런 걸 잘 이해해야 예수님 말씀도 이해할 수 있고 히브리서 같은 그런 말씀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런 계획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창세기 강의에 책을 지어서 이제 또 인쇄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할 텐데, 집에기나 가지고 오면 가지 마시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그 레위기 책을 읽는데 하나님의 일곱 명절이랑 너무 좋았다 그러길래, 이게 훌륭한 분이구나 이분이. 이게 제가 뭘 잘 지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레위기 갖고 가서 일곱 명절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냥 책꽂이에 이렇게 꽂아두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가서 읽으면 벌써 이게 일곱 명절이 딱 나오고 하나님의 예언해 달라고 딱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래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책만 가져다가 책장에 꽂아두면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가져가만 가지 마시고 꼭 가져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프라비던스와 하나님의 프라비전, 섭리와 예비로 우리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